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만나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형편에도 처하기도 하죠. 근데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발견하고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육신을 위하고 자기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 정말 많아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첫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햇빛에 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공기세 내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물세도 낼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아무 데서나 퍼먹으면 되고 산 골짜기에 내려오는 물 마셔도 되는데 오염이 돼서 그렇지. 햇빛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데 빛의 고마움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 빛의 고마움을 느끼죠? 빛이 사라졌을 때. 밤에 전기가 들어올 때는 냉장고도 켜져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고 선풍기도 켤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대낮처럼 밝히고 살면 편리한 게 너무너무 많죠. 전기가 끊어지면 금세 답답해지잖아요. 야, 이 전기 언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때야 빛의 고마움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 생을 다 드리고 살아도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인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와도 마음에서 다 이길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내 마음에 느끼게 되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형편이 와도 내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불신이나 마음을 닫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리로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지기를 불러서 내 하던 일을 셈하라, 내 직분을 빼앗으리라, 내가 너에게 청지기 직분을 줬는데 네가 내 것을 허비하며 살다니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지. 어디 네 하던 일을 셈을 한번 해보자. 셈하면 합격점 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삶을 셈을 했을 때 내가 너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내 인생을 셈을 한다면 합격점 받을 사람 있나요? 아이, 대답도 안 하네요. 아, 확실히 있다는 겁니까? 우린 뭘 해도 합격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한 것 없는데, 부족한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저 누군지 아시죠? 야, 이놈아, 너 모를까 봐. 오늘 합창단 합창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봤는데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서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야, 은혜롭다. 어떻게 저 집은 저런 복을 받았나. 나도 못 누려본 복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 있는데 아들이 키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그래도 더 잘생겨야 되겠지. 못나면 안 되겠죠. 두 사람의 합작품인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 주인의 소유로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셈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막막한 거죠.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뭘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마음에서 내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됐을 때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하나 생각하고 더듬어 가다 보면 지혜가 오는 거죠.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소유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에는 뭘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가 전에는요, 내가 이제 청지기야. 청지기로서 직분을 다해야 돼. 그래서 빚장이들 만나가지고 막 꾸짖고 족치고 해가지고 빨리 왜 안 갚아? 우리 주인님 빚졌으면 빨리 갚아야지. 빚장이 주제에 뭐 그래? 할 말이 많아? 이유가 많아?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꾸짖고 자기가 청지기가 되고 나더니 뭐가 됐냐? 빚진 자들을 괴롭히고 막 짓누르고 그러는데 주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을 빚진 것 속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자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연결돼서 주인의 마음 안에서 쉬고 주인의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청지기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빚을 잘 갚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빚을 탕감해 줘서 주인의 마음을 만나도록, 주인의 마음과 흐르도록, 주인의 마음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빚을 졌지만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의 긍휼을 입어서 사는 삶 너무 복되고 귀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속고 살 때가 많아요. 사역자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가 사역을 잘하려고, 자기가 믿음 있다고,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깨달은 거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신이 잘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사역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막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자기가 가진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근데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온 그 길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 저도 내 생각 믿고 내 마음 믿고 살아오는 동안 사역을 실패하고 부끄러운 자가 돼서, 실패한 자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는데 나는 그 귀한 직분 소중한 줄 모르고, 그 귀한 직분 중요한 줄 가치 있는 줄 모르고 나를 높이고 내 마음 따라 살다가 이 귀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형제로 내려가서 사는 그 삶이 나에게는 가장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저주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절 보고 오늘 수양회 4차 수양회인데 어머니 트루스토리 한대 트루스토리 보자 그러더라고. 아 장모님 트루스토리 해? 아 그러자. 오늘 수양회 벌써 다녀왔으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되고 형제로 내려오고 나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러 다니다가 첫 월급 타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은 노트북 하나 샀어요. 말씀 들으려고. 노트북 열어놓고 트루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야, 장모님 나온다. 아니지, 장모님이 나오는 게 아니지. 장모님 트루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제목이 복노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지나갔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첫째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김천교의 장로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은 케냐 방송국 사회장이 되었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나와서는 안 될 장면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 사진이 짜자잔 지나가는데 아무 멘트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게 그 순간 오주야 저 수양관에 앉아있는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 TV로 저 광경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어요 그때? 야야야 저 조균 목사 저 사진 나온다. 그 사진이 딱 지나가고 나서 조금 전에 즐겁게 기쁘게 화기애애하게 둘이 쳐다보고 있다가 전쟁터가 시작이 됐네요. 이게 뭐야? 누가 이 사진 내보냈어? 누구야 도대체? 열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희 처형이 전화했어요. 현수가 너들 사진 나왔더라 이야 하는데 누군데? 왜 사진 우리 사진 넣는데?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언제까지 이렇게 대책 없이 살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진을 내보냈어. 차라리 내보내지를 말든지. 내보냈는데 멘트가 없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다 넣을 수 있는 멘트는 뭘까? 막내 사위는 사역하다가 망했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더 뭐 붙이겠어요. 근데 이제는 붙일 게 또 하나 있어요. 막내 사위는 사역하다가 망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앞에 있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게 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모습 모르고 나를 높이고 내 생각 따라 살아온 결과는 실패였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익한 인간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가 실패한 자로구나,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로구나. 세상에 이런 나를 믿고 살았네. 이런 나를 높이고 이런 나를 세우고 이런 나를 주장하고 살았구나. 바보가 따로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나를 더 이상 쓸 수 없고 주님이 이런 나와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로 살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복음 하나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전에는 전도를 나가서 누군가 밥을 주면 먹고 또 앉아서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뭐 밥 주는 사람 없으면 또 나왔다가 또 다른 집으로 발을 내딛고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한박교회 형제로 지낼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외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었는데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말 서글픈 거예요. 형제는 있으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가는데 이제는 연락할 데도 없고 마음 나눌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혼자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십시오. 단 1년이라도 1년이 안 되면 6개월이라도 6개월이 아니면 한 달이라도 한 달이 안 되면 한 주간이라도 한 주간이 안 되면 단 하루라도 복음 위에 살다가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을 품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사무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종의 마음과 만나게 하시면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더라고. 이번에 당진에서 독창회를 했죠.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당위원장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복음을 쭉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이 사했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사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런 용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근데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회개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요? 우리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씻어놓았는데 그걸 믿는 겁니다. 또 질문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믿으면 의인이라고 해야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놓고도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야,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 그건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니까 죽은 믿음이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난 의인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옆에 그 사이에 이웃 도시의 전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옆에 듣다가 그러면 저도 죄가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옆에서 듣다가 구원받아 버리셨어요. 그럼 저도 의인이네요.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죠. 의롭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분명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니까 남았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니까 장사하면 남길 수 있어요.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장사는요. 이 장사를 해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자매님 거기 계시면서 복음 전해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사이다 이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암 다 나아요. 다 이겨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이제 16장 33절이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맺어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죠. 가지의 열매가, 가지의 포도나무가, 포도가 언제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 가지 줄기에 연결되어서 왜 있어야 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에 맺은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신기한 게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잎이 다 그 열매를 가리고 있어요. 포도가 직사광선을 바로 받아야만 맛있게 잘 익는 게 아니고 잎사귀 밑에 숨겨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데도 맛있게 잘 익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늘 잎이 열매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좋아해요. 자기 세우기를 좋아해요.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소경 이야기 하시면서 내 신앙의 목표는 소경이 되는 거다. 여러분도 소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소경이 돼서 사십시오. 야, 저런 분도 목표가 소경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소경 안 되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되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믿음 없는 모습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았는데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15장 3절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였으니. 이미 예수님이 깨끗해 놓으셨잖아요. 주님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이미 나를 깨끗해 놓으셨네요. 이걸 믿는 게 먼저예요. 제가 무주를 가는데 가면서 전화 통화를 한 분과 했어요. 외교 명예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83세인데 연결되어 있는 형제가 목사님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주 예수님 믿으라고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 좋지. 차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예, 이제 제가 회장님께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가나에 가셨을 때 조나타미스 대통령을 만났는데 카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치의는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며칠 지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왜 고민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믿음 좋은 대통령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는 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살았는데 제 마음의 죄는 어떻게 씻죠? 내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카카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판사가 정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카에게 내리신 판결문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근본 죄 아래서 낳고 죄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피가 회장님 죄를 눈보다 이게 씻었다니까요. 죄 없어요. 의로워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시간 뒤에 서울 사무국 직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로 복음 전해주셨다면서요. 이제는 제가 사해졌다. 그 목사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날 의롭게 했다고 하시더라. 내가 그거 믿는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고맙더라, 그 목사님이. 이분이 83세인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사예요. 그래서 대사 그쪽에 대부라고 부른대요. 세상에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이 겸비하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멸망을 당할 인간을, 저주를 당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생에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사람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만의 가정을 구원하시듯 어린아이 통해서도 하나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서울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수양회를 마치고 엄마와 아들이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수원쯤에 맞은편 자리에 할아버지가 한 분 앉은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데 엄마 내가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 어디 가는데? 수양해요. 아,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거듭나셨어요? 거듭났지. 죄는 없으세요? 죄야 있지. 그거 거듭난 거 아닌데. 그 초등학생이 몇 마디 하는 그 이야기에 이 할아버지가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어디 교회 나가느냐? 서울제일교회예요. 이 할아버지가 서울제일교회 전화번호를 받아 적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월요일 날 오셨는데 저하고 저녁 8시에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에게 복음 안 전하고 다음에 다시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계를 봤어요. 시계 벽에 시계를 딱 봤는데 아니 시계 시간이 왜 이거밖에 안 갔지? 1시간 반, 2시간은 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 9시예요. 초저녁인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배웅하러 나갔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들어와서 시계를 보니까 여전히 9시라. 이 벽시계가 9시에 멈췄어요. 그 9시에 그 시계 고장 안 났으면 제가 그날 돌려보냈을 건데 그 시계 고장나는 바람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잘 나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기까지 사연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이 초등학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셔요. 좀 믿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어. 벌써 바자에 다 갔어. 자, 이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 거고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16절 맞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노래가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것도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랬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걸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나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식물은 씨를 맺게 했어요. 그래서 번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무들도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서 또 번식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감 농장에 가니까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이 감나무 해걸음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감이 열렸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면서 올해는 감이 몇 개 안 열렸어요. 그걸 보고 해걸음이라고 해요. 단감 농장에 그런 해걸음이 찾아오면 농사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단감 농장에서 해걸음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밑둥에 뭐라고 하나? 철사 두꺼운 거 있잖아요. 밤생이 철사를 딱 틀어가지고 꽉 쪼아버리면 아이고야 나 죽는다. 빨리 심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열매를 맺는데 공급한대요. 아니면 도끼로 탁 찍어가지고 상처를 내든지 상처가 나면 이 나무는 죽기 전에 씨를 남기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데다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감나무가 작년에 열매 많이 맺었다고 올해 해걸음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만족하고 쉬네 이놈이. 그 해걸음 하는 거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닮은 것 같잖아요. 어쩌다가 전도 좀 하고 나면 어쩌다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고 나면 내가 복음제 내가 한 사람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다 된 줄 알고 만족하고 내가 이번에 봐줘야 하는데 얼마나 준비 많이 했다고 오늘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감나무도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맺었으니까 어제 좀 쉬자 올해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감나무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 안에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앞에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와서 육신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열매를 맺는 것 외에 포도나무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에스겔서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15장에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읽은 이 에스겔 1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다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지는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자 여기 보니까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그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속이 비었어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불 딱 푸면 확 일어났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냥 제로 변해버려요. 불땀도 없어요. 불을 떼는데도 쓸모가 없고 그릇을 거는 나무 못 만들잖아요. 나무 못에도 쓸모가 없고 이미 불에 그슬려버린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가구에도 쓸모가 없고 그런데 하물며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래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그것이 무익해요. 아무리 온전하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형편없는 아무 가치 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한 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인터넷에서 바자회를 찾아봤대요. 바자회 준비 어떻게 하는 건가 알아보니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는 번갯불에 콩을 튀겨 먹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은데 자꾸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저 마당에 들어와 보니까 뭐 이 마당이 희한하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차 그냥 몇 대 주차하는 공간으로 알았더니 여기가 바자회야. 이야 멋지다. 들으니까 기분 좋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제가 왜 기뻤는지 알아요? 이 바자회 하자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공포만 했어요. 근데 바자회 합시다 해놓고 준비해 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뻐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해요? 막 자매들은 부엌에서 반찬 만드느라고 막 하루 종일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바빠도 괜찮아요. 즐거우면 돼요. 기쁘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좀 고생스러워도 좀 힘들어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도 그건 내 열매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형편들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그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떡뚜거미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떡뚜거미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루시 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 애기 엄마들이요. 첫애 나면서 무서워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자매는 나 배째죠. 막 소리를 지른다더라고. 어떤 사모님 막 너무 아파가 진통하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서 또 위로해 준다고 힘이 되어 준다고 손잡고 있다가 조금만 참아 하나만 더 나면 돼 했다가 난리 났다 하더라고. 지금 하나도 낳기 힘들어 죽겠는데 둘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고통이 하고 막 싫어하던 막 그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자매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탁 안겨줬을 때 조금 전에 고통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시 아이를 끌어안고 흐뭇한 마음으로 내려다보겠죠. 그죠? 어젠가 카톡 사진이 막 날아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카톡 숨 못 쉬게 카톡이 날아오나 했더니 둘째 손자가 돌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진이 막 날아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없어 내 손에. 근데 이제 이 루시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오벳 하고 부르는데 뭘 깨닫게 되죠? 야, 그거 네 아들 아니야. 그건 네 열매 아니야. 그건 네 소유 아니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구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나오미로 말미암았다. 교회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오벳이라는 열매를 생명을 낳는 이 삶은 절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벳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속에 고통하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뿌리는 예수님이죠. 그죠? 가지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존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뿌리로 말미암는 거야. 뿌리의 진액이 너를 살려주는 거야. 뿌리의 진액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뿌리의 진액이 너를 보호하는 거야. 바로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자회 통해서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